창세기 욥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라 하면 아마 우리는 욥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그가요, 그 수많은 재산을 일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가 죽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새 친구들은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까닭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망이 아니라 위로일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줄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책망만 합니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장인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권능이 있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욥이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새가족이 한명 등록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여러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뭐 동부교회, 본부교회, 여러 교회를 성경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도 가는 교회마다 많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은 내가 아는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말하기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가 아는 것 나도 다 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야다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야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욥은 너희가 아는 그 모든 것을 나도 경험적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땅을 마르게도 하시고 홍수를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지식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인 그런 신앙만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금세 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 욥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는 만큼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우언이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겠고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의 위로가 필요 없어. 더 이상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욥을 충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요, 전혀 쓸모없는 의원이다,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의 욕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너는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요, 그래서 욥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2장 10절을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장 17절에도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사가 쫓겨가고 재판장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장 23절을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를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민족들을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체험하여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얘기하지 않겠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는 내게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겠다.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변론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던 욥은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친구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며 구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처럼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고난의 현장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겠다. 욥에게 가르쳐야겠다. 회개하게 되겠다. 그걸 돌이키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몰라도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욥을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하나도 없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욥기 8장 3절 4절을 보면 빌닷은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이런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욥에게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욥기 11장 14절을 보면 소발은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욥에게 불이가 있고 욥의 장막의 가정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모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책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너희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다시 불의를 말하고 또다시 불의를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들은 속임을 말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의 너의 죄 때문이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말씀을 1장 2절을 잘 살펴보시면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시험. 욥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쉽사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서 왜 어찌하여 남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 모두 마음이 찔려서 그들 손에 들고 있는 돌을 하나 둘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는 더더욱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텐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욥의 친구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몰래 낯을 따르신데 거짓으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로 거짓을 말하는 자, 속임을 말하는 자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 함부로 하고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남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이웃을, 성도들을 상처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들을 권면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욥이 받은 이 고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졌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절망하고 일찍이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욥이 받은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다 떠나갔잖아요. 가신 것,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그의 친한 친구들,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욥조차도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절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지금 욥은 자기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없으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마소라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옆에 보면요 1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각주를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따를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희망 말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어야 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낙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멸망하는 것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금과도 같은 순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희망만은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정금과도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